할렐루야. 6부 예배 작년에 이어서 1년 만에 여러분들 또 이렇게 넓은 본당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작년에는 여행박사 지하에서 뵈었던 기억이 나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 좀 할까요? 봄이 좋냐? 인사 좀 하세요. 제가 그 편지 하나를 좀 들고 올라왔습니다. 이 편지는 지난 4월 11일 우리 교회에서 세월호 가족들을 초대해서 3년 만에 우리 기독교가 그들을 정식으로 초대하고 만남을 가지고 함께했던 고난 주간의 음악 위로 예배였습니다. 거기 참석했던 그 세월호 희생자 가족 한 분이 너무 감격스럽고 고마워서 저에게 개인 서신을 보내왔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서신의 의미는 저에 대한 감사보다는 우리 3.1교회 성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더 맞겠다 싶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월호 희생자 단원고 2학년 5반 창현이 엄마입니다. 지난 11일 화요일 3.1교회에서 있었던 고난주간 세월호를 기억하는 그리스도인 음악회가 저희 세월호 유가족에게 준 감동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날의 기억은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았다고 할까요? 아니 그 이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가 난 지 3년 만에 가문 끝에 찾아온 단비 같은 자리였습니다. 물론 작은 교회들 중심으로 유가족을 초청한 소소한 간담회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렇게 큰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많은 분들의 공개적인 협조하에 이루어진 음악회는 처음이라 감동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 행사를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교회가 음악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또 성도님들, 교육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 3.1교회에서 느꼈던 감동은 한 단어로 따스함이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이 이런 따스함을 느끼기까지 얼마나 마음 쓰셨고 세밀하게 챙기셨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 따스함들이 사회 전반에 전해져서 좀 더 온기가 도는 기독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세월호가 인양은 되었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9명의 미수습자를 여전히 찾아야 하고 침몰 원인도 밝혀져야 하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밝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전히 길 위에서 정부를 향해 생명을 경시하는 이 사회의 풍조를 향해 요구하고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될 것 같습니다. 3년이 흘렀지만 험상궂은 얼굴로 목소리를 높여야 하는 이 길은 여전히 저희들에게 낯설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는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예수님,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 이전까지는 오히려 교회가 길을 잃은 건 아닌지 참 속상했고 염려가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던 예수님의 모습도 많이 생각났고요. 저희 세월호 유가족에게 의미 있는 부활이란 진실의 부활입니다. 진실. 진짜가 무엇인지 찾으려는 저희의 싸움을 위해 기도하고 기독교에 선포하는 복음과 맞는 거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2017년 4월 16일 부활주일 단원고 이창현 엄마 드림. 여러분 오늘 장애인 주일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죠? 저는 우리 3.1교회 지금 부임한 지 만 5년이 이제 되어 갑니다. 7월이면 벌써 만 5년이네요. 부임해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이 휠체어를 타고 오는 장애인들의 그 불편한 또 거들떠 보여지지도 않았던 매우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해서 이 앞에 의자를 여러 개를 들어 내려고 계획을 했었죠. 거기에도 반대가 있었어요. 사람 앉을 자리도 없는데 라는 말이 제일 충격이었습니다. 사람 앉을 자리도 없는데? 그럼 그분들은 뭡니까? 이것이 우리 의식의 한 단면이었어요. 사실은 누구를 탓하자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고쳐가고 배워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솔솔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뜻깊은 또 장애인 주일을 그들과 함께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서 만난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워낙 큰 선지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소개가 있어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는 본문이 있어요. 어쩌면 오늘 이사야의 등장은 이 우시아 왕의 죽던 해와 굉장히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필연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본문입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도대체 이 왕은 어떤 왕이기에 이사야의 등장에 함께 죽음으로 새 시대를 맞이하도록 했을까 해서 오히려 저는 이사야보다는 우시아 왕의 일대기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구약에 그의 행적을 대충 뒤져봤습니다. 성경을 좀 한번 볼까요? 띄워주세요. 역대하 26장. 우시아 왕은 아시는 대로 16살의 왕이 됐어요. 그래서 52년 동안 통치를 했던 왕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세월을 가장 최고의 지도자 자리에 있었어요. 정치면 정치, 국방이면 국방, 문화면 문화. 어느 한 면 모자랄 것 없이 굉장히 잘했던 왕이에요. 심지어 종교적인 영역까지. 아마 솔로몬 왕국 이후에 최고의 시대를 맞았던, 시대를 열었던 왕입니다. 그게 우시아입니다. 자,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어떻게 됐죠?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앉으라.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면 모든 영역에서 다 잘 되고 있으니까 그는 마음이 한껏 높아졌어요. 그래서 자기 한계를 잘 모르게 됐습니다. 그 본헤퍼라는 말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본헤퍼는 행동주의 신학자로 목사로 유명하죠.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모를 때, 얼마나 약하고 죄인인지를 모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시아가 모든 면에서 나라가 잘 되고 또 손대는 것마다 마이다스 손처럼 대박이 터지니까 마음이 한껏 높아졌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집례할 수 있는 제사까지 집례하려는 시도를 갖게 됩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다음 절 시작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80명의 용맹스러운 제사장 무리가 왕의 하는 일을 지지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왕의 분한을 넘어선 행동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절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자, 이 본문을 잘 보시면 분향하려다가 뭘 냈다고 돼 있죠? 화를 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교만의 열매가 분노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감히 나를 이렇게 된 거예요. 감히 나를 내가 누군데 항상 그 강조하는 덕목이긴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무섭도록 싫어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영향력이 자리 잡는 걸 가장 싫어하고 두 번째는 세력과 크기로 일하려는 모든 시도를 가장 싫어하세요. 성경은 철저히 한 가지에만 집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프리만치 팔다리를 다 끊어요. 모세가 그런 경우입니다. 혈기팔팔하고 뭔가 배웠다고 자각이 들어와 있을 때는 그를 정작 내동댕이 치셨어요. 광야로 몰아버렸어요. 무려 40년을. 생물학적인 나이로는 이제 일할 수 없다는 자각이 들어 무기력증에 빠질 때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Go down 모세.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 나이에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계속 설득시켜 나가죠.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가라. 끊임없는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모세는 가장 약하고 무기력할 때 하나님의 등에 떠밀려 애굽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의 최고의 상징인 바로 앞에 서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영 방식이에요. 바로 그 우시아 절대 권력이 무너지던 날 세상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은 유다는 난리가 났어요. 끝났다. 끝났다.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입을 가진 자마다 범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뉴스가 돌아다니고 누가 음모를 준비한대, 누가 반역을 준비한대, 이제 이 절대 권력이 무너졌으니 주변 나라들이 가만히 있을까? 가만히 있을 턱이 없지. 별별 흉흉한 소문이 여기저기서 하늘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죽으신 것 마냥 입을 가진 자마다 떠들기 시작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정황 같아요. 여러분, 말은 인격을 담고 의미를 담습니다. 그래서 여기 입술이 부정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입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그 사람의 사고와 내용과 철학을 담아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소문들이 유다 땅 온 천지를 뒤덮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정말 끝난 것 같았어요. 뭐 25일날 전쟁이 난데 어디로 피난 가냐? 가긴 어딜 가? 옛날에는 피난 가는 전쟁 개념이었지만 요즘 전쟁 나면 어딜 가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면 교회로 오든지. 그때 세상이 흉흉하고 요란할 때 카메라 렌즈는 정확하게 한 사람을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예요. 성전 안에 들어앉아 있는 이사야를 조명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사야가 무슨 신앙이 좋아서 지금 들어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그런 설명이 없어요. 이사야는 정말 위를 봐도 앞을 봐도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답이 없고 길이 없어서 성전에 들어와 앉아 어깨를 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무슨 내가 신앙이 투철해서 금요 영성 집회 나와 앉는 게 아니에요. 너무 답답해서 길이 안 보이고 답도 없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모습을 봐도 그렇고 답이 없네요. 오늘 성경 기자가 그런 절망에 앉아 두 팔을 늘어뜨리고 있는 이사야를 고요히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금부터 하나님이 세 가지 비전을 보여주세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지금부터 이사야가 보는 겁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성경에서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말은 통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 보좌는 언제나 세 가지를 드러냅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 최종적 영광을 얘기해요. 이 보좌의 개념은 신약성경에도 계시록에 많이 등장을 해요. 요한이 보았는데 하늘에 보좌가 보여요. 이 보좌라는 개념은 당시 로마 황제의 보좌를 유추한 개념이에요. 당시 모든 권력의 시작은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권력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영광은 글로 돌아가도록 세상의 이해와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저마다 망했다, 무너졌다, 끝났다, 절망의 신음을 토해내고 있을 때 이사야는 알아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 하나에 꽂히게 됩니다. 위를 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보여요. 그런데 그 보좌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 지상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와, 드레스 되게 길었나 보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 의미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여전히 끝이라고 떠들고 있고 절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 움직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그림 속에는
수많은 절망적인 언어를 쏟아내면서 비통한 사연들을 토해내면서 혼란에 빠져있는 절대 권력이 무너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의 옷자락이 지상 성전까지 드리워진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 속에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주무시거나 손을 놓거나 우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이 하나님의 경영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경영되고 있고 심판되어지고 있고 통치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세요. 이런 그림이 보여집니다.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웠고 그들로는 날며. 여기 스랍이라는 말은 원래 불꽃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불꽃이라고도 묘사를 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남은 날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절망으로 신음하는 고통 가득한 세상 앞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사역자인 스랍들이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두 날개는 납니다. 이거는 이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부끄러운 인생들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마지막 때에 3분의 1 두 날개로 날게 하세요. 이건 그 중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남겨두시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입니다. 이때 이제 이사야가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가 하면 4절을 볼까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사야가 첫 번째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서 거기에서 들어온 이사야의 인식 세계입니다. 망했다. 망했다. 누가 망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 하나님의 존귀하고 존엄한 영광 앞에 자신의 모습이 들켜지자 자기는 그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망한 존재라는 인식으로 눈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뭐가 부정한 사람이라 그랬죠?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저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떠드는 것처럼 나도 이 입으로 수많은 가치와 비틀려진 의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눈을 열어 보게 되자 제일 먼저 들어왔던 첫 번째 인식이 뭡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기독교는 왜 십자가에서부터인가?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인식이 정확히 열리지 않는 한 그분은 유사 기독교인일 수는 있어도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배당 다닌 시간과 세월이 내 신앙을 형성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번이라도 이사야처럼 이 하나님의 눈부신 영광 앞에 죄인으로,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로 눈떠본 적이 있는가? 이것이 언제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되어야 되고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항상 질문하고 다녀야 돼요. 내 인생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사야는 여기에서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그때 그 이사야의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하시죠. 6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냥 숯입니까? 불이 붙은 숯입니까? 불이 붙은 숯이에요. 성경에서 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거나 물질이 등장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 개념을 담고 있어요. 첫째는 심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이 정화의 개념이에요. 불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뽑아내고 제거하시는 기능으로서 사용하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핀숯은 제거하는 정화의 기능으로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젓가락으로 핀숯을 집어서 누구의 입술에 댑니까?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의 죄가 사여지고 정해집니다. 용서함 받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두 번째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성경을 잘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면 이르되 보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도다. 좋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리고 8절을 잘 들으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어둠의 상태를 이사야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사야가 본 그림은 세 가지를 보았어요.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리고 안으로는 자기 죄를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죄가 사여지자 하나님께서 눈을 돌려서 이 고통 가득한 세월호 희생자들을 포함해서 또 테러에 무고히 죽어가는 저 중동 지역에 동아시아 지역에 험난한 환경에 살아가는 이 고통 가득한 세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런 공고함 속에 던져져 있을까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오래전 이대 모 노 교수가 이제 막 1학년으로 들어온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일가를 던졌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 실력에 등 떠밀려 이 좋은 대학에 들어와서 졸업해가지고 연봉 몇천에 평생 목숨을 걸 겁니까? 아니면 이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 겁니까? 요즘 일반 대학에서 감히 듣기 어려운 고통스러운 호소이죠. 우리 청년들을 이곳에 하나님께서 유독 한 시대에 몰아주셨던 것은 분명한 시대적 이유가 있다고 저는 봐요.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 드러난 나의 십자가가 필요한 정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용서함을 입어서 우리는 여전히 나의 과거의 자리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시들고 죽어가는 저 바깥에 고통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는 세 가지 비전에 여러분들이 눈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우리 찬양하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40대 중반의 기성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참으로 풀어가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과 아픔들을 미처 다 헤아려 없을 수 없을 정도로 참 그 부담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밖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나 내 안에서 주님 앞에서 풀어야 할 내 안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깥의 문제로 끊임없이 혼란스러운 상태로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상황과 내 아픔과 내 조건들 그것이 은혜 안에서 풀리기 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주님과 궁극적으로 해결되고 잡아야 할 방향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되고 잡혀지고 세워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함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끌어안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의 많은 문제들과 아픔들 주님 척박한 상황들과 무거운